이 시간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지역에 가서 가보지 않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가 속한 교단과 전통에 따라서 십자가와 또 성찬의 식탁을 비롯해서 예배당의 벽과 기둥 또 단상을 장식하는 물품들이 화려하고 상징적인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 실황을 체험할 때 인도자가 촛불을 켠다든지 또 예배자들이 일어났다가 앉은다든지 또 때로는 무릎을 꿇는다든지 예식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순서들이 많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첫 100년, 200년 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진 나머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하로 교회가 들어갔을 때 카타콤, 그러니까 지하 묘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곳에는 심지어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할 단상이나 또 성도님들이 앉으실 의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서 드린 예배는 무엇이 없어서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예배당과 예배 순서에 들여온 여러 상징적인 물품들과 예식적인 행동들은 각각 자신의 교회 전통에서 예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들여온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들여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파와 전통을 막론하고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상당히 예식적이고 상징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이고 예식적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성례라고 부르고요.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태어난 유아에게 베푸는 예식으로서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상징하지요. 그 물은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신다는 점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점을 물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예식인 성찬에는 빵과 포도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빵과 포도즙 자체가 무엇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잔치에 이처럼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나를 위해 몸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쏟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행하도록 당부하신 예식,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또 유일하게 교파와 전통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상징적인 예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 상징적이라면 그 행동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의 물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거나 성찬의 빵과 떡과 포도주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그 무엇이 절대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100번 거했지만 그 물과 그 세례식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실질적인 의미가 단 한 번도 그 세례식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100번의 세례식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없이 의미 없는 행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3장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성례였던 할례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헬라인들도 할례를 받아 유대인화된 후에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고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행동이 얼마나 바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반복음적, 엔타이가스플적인지 이를 그가 보면서 참된 복음과 참된 복음으로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당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충동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십시다. 그러면서 참된 복음을 믿어야 하는구나. 참된 복음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참된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설명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제가 읽기 시작한 2절이 아니라 1절이었고요. 1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한 구절을 집중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남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의 문서를 보면 3장과 4장 이 내용을 하나로 묶는 주제가 기쁨이라는 점을, 곧 복음을 통한 기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내가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할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어떤 정보적인 지식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 얻는 기쁨을 가지고 참된 믿음과 소망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기뻐하라라고 1절에서 선포한 직후에 그의 언어의 톤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방금 기뻐하라라고 하셨죠.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언어의 톤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 번 연속해서 삼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삼가라고 번역이 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본다라는 그 어원에서 시작한 말인데요. 눈여겨봐라라는 뜻이고요. 안 좋은 것을 눈여겨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의미는 위험의 요소가 다가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라. 그리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지켜보고 그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방어하라. 이런 의미로서 세 번 연속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할례라는 구약의 예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남은 시간 세 가지로 또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할례가 무엇이고 할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회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또한 입교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 때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회에 속하게 되는 예식이 곧 할례였습니다. 세례와 할례는 양쪽 다 입교 예식입니다. 입교 예식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할례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와 그의 가족에서 그의 후손 중에 가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장차 가장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족에 속하고 있는 또 그 가족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에 그 앞표피를 도려내는 예식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후에 제8일 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구성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첫 남성들은 전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남성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인 경우라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입교를 한 후에 또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 의견과 아니다, 그렇지 않고 세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두 의견이 교회 내 공존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터져서 안 좋은 사건이 아니라 좋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도들이 범교회적으로 회의를 엽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는 그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서로 대립된 의견에 대해서, 입교에 대한 대립된 의견에 대해서 바른 길을 결정을 했는데, 할례 예식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상징적인 예식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받들어야 하는 예식이 아니고, 예수님 또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와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언약 백성 또 입교, 이와 같은 의미로 할례는 이제 그만 주고 세례로 그것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사도행전의 그 나머지 교회의 역사와 또 그 후에 연결되는 사도들의 편지들을 통해서 할례를 폐지하고 세례식으로 대체한 것이 얼마나 바른 결정이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내에는 할례 예식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성도들을, 그들이 할례 받기를 거부하면 그들을 비하하는 그런 세력이 초대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력한 언어로 그 세력을 비판합니다. 할례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그 세력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개들이다. 멍멍개입니다. 개들이다. 그들은 행악자다. 그들은 손할례당이다. 이 세 가지로 그들을 비판하는데 한 가지씩 보십시다. 개라는 것은,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개로 부르는 게 바울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개 취급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그들이 개들이다. 여러분들이 개가 아니라 그들이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행악자라는 표현 또한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행악자는 죄인이라는 표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은,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로 타락한 사람들, 죄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지만, 행악자라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행악이라는 것은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충분히 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행동이 좋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행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개, 이건 또한 야생개입니다. 야생개가 늘 공격하고 탈취할 틈을 노리는 것처럼 교회를 맴돌면서 공격하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세례만 받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개라고 부르는 그들이 바로 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또한 행악자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은 좀 더 풀어 해석을 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은 손, 영어로 하면 핸드 손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할 때 그 손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단어를 만들어내서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할례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페리토메이라는 단어입니다. 페리토메이라는 것은 가장자리를 도려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할례당 또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페리토메이의 접두사를 바꿔서 카타토메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카타토메이라는 것은 훼손을 한다는 거예요. 페리토메이는 정확히 목적이 있어서 목적된 부분을 도려낸다는 의미고, 카타토메이는 목적 없이 그냥 묵사발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할례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페리토메이가 아니라 카타토메이. 온전한 것을 묵살하고 온전한 것을 훼손하는 행동이 된다는 식으로 그 세 번째, 이들을 삼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하는 예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묵사발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했다면 사도의 이와 같은 호된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다면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그들과 똑같은 이념에 빠져 살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헬라인들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가,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받은 세례가 동일한 언약의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례라는 새로운 성례를 주신 이후에도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할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주신 할례의 개념을, 할례의 의미를 신약시대에 우리가 계속 믿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가 정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구약시대 때 주신 할례, 그 할례 예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가 상징하는 개념을 오늘 우리가 계속 믿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례 예식을 통해서 상징하셨던 그 실제 의미가, 그 진리가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자신의 편지들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빌립보서에서 멀지 않은, 빌립보서에서 좀 더 전장으로 가셔서 멀지 않은 로마서 2장으로 가시면 긴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그 마지막 29절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 문서 또는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죽은 그 굳은살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진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할례의 참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례의 개념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 또한 이 몸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또 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인데요. 우리 성경의 상당히 앞부분으로 가셔서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 10장에 가시면 제가 12절, 13절과 그리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먼저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 이게 무슨 뜻일까?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할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소선지서 요엘서를 가보시면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72페이지인데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구를 발견한 것은 없지만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제 의견인데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예복을 만들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좀 잘 터지게 바느질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껐다만 하면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옷을 찢는데 그 옷을 찢으면 이게 훼손이 되니까 다시 입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느질을 한 곳을 이렇게 틀어지면 다시 기우면 되니까 그렇게 좀 제작을 하지 않았나. 제사장들은 옷을 찢기를 그렇게 좋아하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제사장들이 옷을 찢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마음을 찢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찢은 것 또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행동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제발 덜 그만 찢고 마음을 찢어라. 너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라. 죄뿐만이 아니라 자꾸 반복하는 죄, 그러니까 너에게 발전이 없다는 것, 너는 죄에 대해서 확실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도려내고 마음을 찢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할례의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할례가 언급이 될 때,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 언급이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이것이 나에게 유효하구나, 이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강림하신 후에 할례 예식을 고집했던 사람들의 행동은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2년 전인가 그 구역 성경 공부 때 R.C. Sproul 박사님의 The Truth of the Cross, 십자가의 진리라는 책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할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례라는 그 구약의 예식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면인데요. 긍정적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도려내신다. 구분하셔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쁜 것에서 도려내서 하나님의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 첫 번째 개념이 있고요. 그런데 할례는 이 개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도려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이 되고 버림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가 이처럼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일일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약속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구원,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 복과 저주의 언어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요.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도 말씀하실 때 똑같습니다. 복과 저주의 개념, 할례의 그 이중 개념이 항상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구원의 선포가 이랬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쪽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쪽입니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받은 쪽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종의 개념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단 한 가지 법이라도 어기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은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쪽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쪽인가? 우리는 양쪽 어디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가 상징한 언약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약시대 때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는, 인간의 진실은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라는 새로운 입교 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례에는 순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세례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고 대속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가냘픈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그러한 우리들의 순종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든든한 발판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탕한 구원을 얻었다는 그 확실한 발판 위에서 남은 인생 더욱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가 아니면 무엇이 성화겠습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자로 재면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실제로 거룩하게 실제로 의로운 자녀로서 빚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할례를 고집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이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념은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이 남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보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들으면서도 할례 예식을 고집하던 사람들의 이념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 자신의 의의를 믿고 자신의 의의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올해 우리 주제 구절인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16, 17절 이 올해 주제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드러나는 의의가 있는데 누구의 의의인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의 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불의이지요. 하지만 불의한 우리들을 온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바탕하고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표현을 당시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영어로 하면 from faith for faith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From God's faithfulness for our faith. 이런 표현을 17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들음에도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묵사발하려는, 복음을 망가뜨리려는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을 때 어떤 기쁨을 얻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가 할례를 믿는 사람들이다. 할례의 본질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육체를, 그러니까 나의 죄인된 나의 의, 죄인된 나의 순종, 죄인된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이라도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구하시고 나의 구원의 기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자랑하리라. 이런 우리들이 진짜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를 믿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참 장시간 같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3절을 다음 구절로 연결을 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묵상을 이어갈 텐데요. 그 중에서도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서 봉사한다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특히 우리 한인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언급하셨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성령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통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복음적, 반성경적인 행동이라도 성령이 인도하셨다, 기도하고 한 일이다, 계시를 받았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쓰면 다 통과돼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과 14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개신교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 손할례당이라고 표기된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다. 예수님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 작가 토니 메리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hristian life is a Christ-exalting life.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다. 우리의 삶에서 높아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 석자입니까? 내가 이룬 어떤 공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높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높아지는 삶을 살 때, 아, 나는 바르게 살고 있구나. 나는 내가 빠지고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순종, 그분의 공로를 높이고 있구나 확인하고 하나님께 묵묵히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할례라는 예식을 주셨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는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아 무엇 하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 나아가게 됩니다. 죄에 길들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새 사람으로 더욱 변해가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일상생활에 내가 애통해하고,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나아지는 나의 거룩하고 성화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순종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훌륭하고 영원한 확신의 발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위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성화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행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을 재선포하는 바울사도의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손할례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증거됐을 때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기 자신의 순종을 자랑하려는 죄인의 습성이 저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찢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마치 우리가 거들어들인 것처럼, 그리고 그 조명을 주님이 아닌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죄인의 습성을 저희들이 먼저 눈치채고 먼저 선견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우며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원의 은총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또한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모든 자리에서 인간의 위대함, 내 자신의 순종을 노래하고 높이려고 한다든지 은근히 밝히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함께 감탄하며 경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저희들 시시때때마다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